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어쩌면 어떤 종교에 비해서도 이 복음은, 이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선뜻 다가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은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죠. 너는 뼛속 깊이 죄인이다라는 말을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 그것도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런데 또 구원받으려고 마음을 먹어보면 또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니 그렇게 쉽게 줄 것 같으면 차라리 뭘 또 구원이라는 걸 꺼내지나 말든지. 사람의 정서나 사람의 무슨 이 상식이나 이성에 맞지 않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이 로마서의 큰 주제를 잘 아시듯이 지금 이미 로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또 한 번 부담스러운 도전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믿어야 할 텐데 그렇게 잘못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기준으로 이 복음을 자칫 재단하게 되면 복음의 기초부터 흔들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거란 말이죠.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 유대인이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듯 이 말은 말이죠, 불신자들에게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라는 말보다도 더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말이죠. 당신들도 구원받아야 한다. 불신자도 구원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안 믿지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믿는, 그래서 지금 40대 45대 모태신앙인이 된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한다. 이게 어떻게 그들에게 선뜻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반론, 그들의 항변, 그건 있음직한 일이죠. 유대인들 당신들도 구원받아야 하기는 마찬가지다. 불신자들처럼 구원받아야 하고 어쩌면 불신자들보다 당신은 더 구원받아야 된다. 더 뼛속 깊이 죄인이다. 그 말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렇게 동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의 항변,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우라와 같은 분노를 스스로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무슨 이게 예? 무슨 까닭이며, 또 내가 할례 받은 거 이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다는 얘기냐? 왜 그런 것들을 다 그렇게 깡그리 무시하냐?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건 어떻게 보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얘기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구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당신의 부모가 대대로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게 당신이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뼛속 깊은 우월감 내지는 차별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항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불신자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라고 불렀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이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월감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비유를 생각하다가 뭐 마땅한 게 없어서 아침에 그 생각을 했는데, 이 보면 가끔가다 경찰관들이 경찰 순찰차를 타고 가면서 술을 먹고 만취해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요. 그러고는 도망을 가버리면 이제 뭐 택시가 따라가고 누가 따라가잖아요. 잡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술에 만취한 경찰관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너 경찰관이 누군 줄 아냐? 너 순찰차의 유익이 뭐냐? 뭐 내가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이방인으로 태어난 거고 왜 같아야 되는데, 내가 할례 받은 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왜 같아야 되는데 다른 게 당연하지, 달라야 마땅하지, 이런 항변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디아트립의 형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산파술이라고 읽었던 그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각의 깊이를, 논리적인 얘기들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질문이나 그런 항변을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죠. 당시에 많은 헬라 철학자들이나 또 소피스트라고 부르는 궤변학자들이 이런 짓을 많이 했죠. 그런데 뭐 사도 바울이 거기서 배운 것도 있겠지만은 예수님도 그런 대화법을 쓰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불편한 마음, 그리고 분노와도 같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너는 어떻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걸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 너는 할례 받은 걸 어떻게 그렇게 폄훼할 수가 있냐? 그런 거죠. 3장 2절입니다. 그래, 다르긴 달라. 그 얘기죠. 2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래, 유대인이 낫긴 낫지 할례 받은 사람이 다르긴 달라. 왜?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낫다고 주장한다면, 당신들이 그렇게 그토록 뼛속 깊이 우월감에 젖어 있다면 단 한 가지 이유여야 한다. 그것은 말씀을 맡았다. 말씀을 우리가 그걸 전하도록 하기 위한 책임을 맡은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내가 키핑하는 것과 함께 그걸 전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늘 우리가 앞에 보면 난 모든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빚진 자라고 하는 것, 그 빚이라는 건 두 가지 의식 아닙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빚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했을 때 전해야 할 사람에게 아직 전하지 못한 상태라면 여전히 나는 그들에게도 부채의식 내지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를 불러서 이건 내가 가서 형한테 전해줘라. 그랬으면 이걸 부모한테도 빚진 셈이고 형한테 전할 때까지는 형한테도 빚진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의 빚진 자의 마음인데 유대인들이 그 빚진 자의 마음을 놓쳤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교류도 하지 않고, 예? 보면은 그냥 외면해버리고, 심지어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동족들마저도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그 땅을 밟지도 않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선민의식에 뼛속 깊이 젖어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위선하고 그걸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낸 것이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서에서 터지는 것 아닙니까? 니느웨로 가라는데 뭘 가요? 가기는 왜 가요? 땅끝으로 가면 갔지 니느웨는 못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맡겼던 그 책임을 그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 주제는 이 로마서 9장 이하로 가면 또 9장, 10장, 11장에 펼쳐질 거예요. 미리 그러나 잠깐 한 번만 사도 바울이 그래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유익, 그 우월적 지위에 근거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건 바로 도저히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9장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런 모든 영적인 유익들이 있지만은 이것들을 충분히 누렸냐 이거예요. 충분히 이걸 증거했냐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의 열매로 드러나야 할 텐데 그게 드러났냐 이겁니다. 유대인이란 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되어야 할 텐데 너희들은 오직 유대인이라는 구원의 근거만에 집착을 했지 실제 구원받은 삶을 증거한 게 뭐가 있냐. 이게 사도 바울의 관점과 그들의 관점이 서로 다른 어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을 먼저 불러서 이 땅 가운데 먼저 구원한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이걸 우리 자신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의 논지는 당시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어떤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른 까닭이 뭡니까? 너를 지키고 너를 세운 까닭은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흠하게 앉은 자를 끌어내는 것 이런 일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희들을 세운 것 불렀던 것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했냐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기는 그냥 이방과 담을 쌓고 이방이 짙은 어둠 속에 있기를 오히려 바랐던 사람들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절절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이게 질문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읽다가 흘 걸리는 부분인데 이건 앞에 좀 맥락 전체 맥락이 좀 필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는데 그런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이 경홀히 여기고 이 책임을 이걸 지키지 않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버렸냐?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깼다고 해서 너희들에 대해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 버렸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플랜 B가 있는 분이에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플랜 B가 작동된 게 이 성경책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담이 실패하게 됐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세우셨습니까? 그게 성경 전체 주제 아니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울 때 어떻게 돼요? 조건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하고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떠나라. 명령했지만 내가 떠나면 뭐 이렇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그 이후에는 약속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벌할 것이고 일방적인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인간과 신실한 하나님이 약속할 때 신실함이 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우리 믿음의 근거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처럼 변덕부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왜 믿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우리가 사람을 믿지 않는 까닭도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누가 참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시편 51편 말씀을 또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인 바울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기도할 때 기도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주님만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까닭은 인간과 이런 사태, 인간이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사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인간이 판단할 때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이제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야, 우리가 그러면 불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우리의 불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냈다면 그러면 우리도 나름대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아니, 악역이 있기 때문에 선한 배역이 돋보이는 것 아니냐? 그러니 악한 배역을 했다고 개런티를 안 주는 것 있냐? 드라마 찍을 때 악한 사람 나와서 악한 역을 충실히 하면은 역 잘했다고 개런티를 줘야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죄를 지은 게 꼭 문제가 되냐? 왜 그걸 꼭 심판하셔야 되냐? 우리에게 맡긴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면 우리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해서 왜 심판하시냐? 이런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인이 죄악을 선택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악역을 충실히 했으니까 넌 착하다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벌써 그 부분에서 바울이 짚고 넘어간 것을 알게 돼요. 2장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로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역을 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악에 합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뭐 대답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에요. 그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고 영생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궤변을 늘어놓음으로써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역할이 악역이라서 내가 악역 잘했는데 왜 나를 심판하십니까? 나도 구원하셔야죠. 그런 논지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어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거짓말을 해서 내가 속여서 하나님께서는 속이시지 않는 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겠다면 그 또한 나도 심판받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실제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 잘못해서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악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빼앗겠냐? 이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오늘날도 그런 이런 이단들이 있지 않아요? 한번 구원받으면 빼앗기지 않는 구원이고 무슨 짓을 하든 구원이 이러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리고 좀 악한 일을 한들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면 그 악도 필요 악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죄악은 필요 악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악이 반드시 필요한가? 이제 이런 논쟁들, 말이 안 되는 궤변적 논쟁들을 그 당시에도 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얘기가 언뜻 우리한테 이렇게 해석이 안 되고 말이 번역이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이걸 잘 번역을 해놨어요. 뜻이 그렇게 들어오게.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읽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오늘 본문을 갖다가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이 메시지 성경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유대인인 것과 아닌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길에 대해 훈련받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차이는 아닙니다. 우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 곧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할 책임이 맡겨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 중 일부가 자신의 임무를 저버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신실하기를 포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다 거짓말을 일삼을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틀림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참되십니다. 거부를 당해도 주님은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분명히 드러내고 확증한다면 그 일로 우리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의 악한 말이 그분의 선한 말씀에 흠집 하나 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그쳐 우리 말에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르지 않은 일을 하신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세상을 바로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저 심사가 뒤틀려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내 준다면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말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악을 더 많이 행할수록 하나님은 선을 더 많이 행하시니 악을 더 많이 행하자고 말하며 다닌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순전히 중상모략인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 설교는 못 알아들어도 이 메시지 성경 알아들으시겠죠? 잘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여러 성경 번역을 읽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모태 신앙인들의 항변 개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처음부터 나는 믿었고 처음부터 믿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깊은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들이 구주를 고백하고 나서도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지해서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저버렸듯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그 자신이 경험했던 걸 적나라하게 쏟아붓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저도 이런 얘기를 하려면 모태 신앙인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어서 비난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모태신앙 유익이 많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예, 그대로 살면 일찍 알았기 때문에 일찍 살고 맡겨진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큰 특권임을 살아낸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훨씬 큰 능력이요, 훨씬 큰 유익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차별의식으로 고착화되어서 그냥 내가 불신자들보다 태생이 다른 것처럼, 종류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 고난과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정죄에 마땅히 들게 될 것이라는 게 오늘 주장의 논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는 뭐 모태신앙인도 아니고 또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을 배경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누구건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이 사도바울의 논리는 허점이 없습니다. 논리는 되게 차갑지만은 사도바울의 논리가, 사도바울이 이렇게 그 합리성이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 놓긴 하지만 그러나 그는 이 합리성을 깊은 사랑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더 씌워서 덧입혀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의 이 날카로운 주장이지만은 두고두고 올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심금을 울리는 서신서가 된 것이죠. 저는 우리가 남을 얘기할 때 옳은 얘기도 좀 자칫 사랑이 없으면 듣기 얄밉지 않습니까? 옳은 얘기할수록 조심해야 돼요. 바른 얘기할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사랑에 담아 전하지 않으면 얄밉고 그냥 얄미운 게 되고 마는 것이죠.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죄인들의 심성이 그렇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제 생명을 다해 전하게 하시고 정말 깊은 사랑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쏟아붓듯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내 구원이 희미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정말 이 구원이 분명한 구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뼛속 깊이 내가 아직도 구원을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모르고 있다면 주님, 이 구원이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값주어 사신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값을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세상 것들과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생명 아닌 것들을 여전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차고 넘치는 생명의 여유로움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우리가 목마르고 여전히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을 빚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 앞에서 깊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젖어들게 하시고 하나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쏟아부으시는 사랑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주님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게 하사 이 목마른 세상 가운데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저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어둠의 빛을 전하고 감옥과 흑암에 있는 자들을 밝은 곳으로 이끌어내는 주의 소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죄악들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이나 변명도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면 그만일 것을 주님 끝까지 주님께 합리화하고 나 자신을 변명하는 그런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맞서다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런 비난과 그런 질책의 대상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 안에서 정말 잃어버린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분명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안다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받은 것이 어떤 가치인지를 안다면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들 왜 그렇게 목을 메고 구하겠습니까? 주님, 정말 저희들이 받은 것 그 진가가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곳마다 이 복음의 진가가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생명으로, 그 영생의 생명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 갈망케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은 것인지 무엇인지 흐려진 신앙이 아니라 늘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기초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참된 신앙인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